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17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본절에는 메시아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미혹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이 안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번개가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는 여러분 대략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리라고 봐요. 첫째는 우주적 기사성입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땅 이편에서 저편까지 동시에 환하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범우주적으로 누구나 동시에 볼 수 있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여기 혹은 저기 있다 떠들어대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번개가 번쩍한다고 하는 의미를 즉각성으로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번개가 한번 비추면 단번에 천지가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칭 메시아로 선전할 시간적 틈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25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재림이 있기 전 또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즉 고난의 메시아는 영광 받으실 메시아 전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결코 영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볼게요. 26절로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 세상의 상황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생활을 하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 기록된 순환주간 그때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본절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주의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뭡니까? 노아 때 사람들의 잘못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삶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먹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세속적이었고 불신앙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 그분께 뭐 눈길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뭐 이런 건 엄두에도 두지 않고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교훈으로서 이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 때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은 무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깨어 준비해라, 깨어 경성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죽어간 것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은 곧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은 롯이 살았던 소돔성의 상황과 같은 것인데,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두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도 더 높은 명성과 더 많은 재물, 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나타나는 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 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으나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바람에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사실을 탄식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잃은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없고요.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성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지혜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에 사단에게 속한 악한 세력은 치명적인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 끝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이 한편으로 로마 군대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날을 또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이중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이르면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소돔성에서 피해 나오던 중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롯의 아내와 같이 화를 입는 것을 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날이 자기들의 구원과 직결된 다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또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날을 다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정말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특히 주의 날, 곧 이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2절 봐보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이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만 나오다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데요.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미련이나 집착이 완전히 단절되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기억해라, 마음에 불러일으키라, 그런 뜻이거든요. 단순히 기억해낸다는 의미보다도 아주 신경을 써서, 마음을 써서, 예? 그렇죠? 조심스럽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말에는 롯의 처가 당한 파멸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재림의 날 당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과 직결됨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며 성도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탐욕을 과감히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의 삶을 매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33절 보실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 본 구절은 현재적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세속성을 지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편 초대교회와 그 이후 3세기경까지 열성적인 신자들 중에는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박해와 순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하고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림으로써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늘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우리들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동사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그 단어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데려감을 당했음에 반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누리도록 버려두는 것이죠. 즉 남겨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범죄함으로 불구하고 남겨둠을 당했음에 반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불과 유황이 성읍들을 파괴했을 때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34절은 밤이고 35절은 낮이라는 사실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향권에 들어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볼까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이것에 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 세 번 듣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여 어디 오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려진 비유를 이에 답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들여감을 당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어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타난 마지막 전쟁에 대한 묘사가 동료들의 썩은 시체를 개걸스럽게 먹는 독수리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적들을 심판하러 돌아오실 때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가 밤이든지 낮이든지 사람들이 일하고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간에 구별과 심판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버려둠을 당하고 이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1차적인 해석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지만 또한 교회에서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소돔성에 두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문명을 종말의 날에 심판을 위하여 무르익게 될 썩은 시체로 묘사하고 계신데 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분별력 있는 신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증거를 보고 있고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이런 때가 우리에게 곧 닥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어느 때든지 재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참으로 주께서 오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자문해보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의 교훈들은 앞장에서 언급된 청중들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어요. 역시 18장도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절로 14절 여기에는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의로운 자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5절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8절로 30절에서 예수께서는 돈 많은 관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3절까지 좀 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후 여리고에서 간구하는 소경을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8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여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도의 응답이 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됨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목적은 훗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선교지로 나갈 제자들이 필히 알아야 할 믿음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설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훈은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는 오늘날의 제자들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소용되는 말씀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8장 2절로 가볼까요?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즉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인간의 양심이나 긍휼, 정의 정, 뭐 이런 것과 머리가, 거리가 참 먼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는 재판관이면서도 법과 공의를 존중치 않고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며 돈 없고 약한 또 백성에게는 포악을 일삼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시비는 재판정에 가지 않고 장로를 찾아가서 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유대법에 의하면 법정 중재는 원고와 피고가 선정하는 판사 두 명과 임명된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재판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본절에 나오는 재판관은 예수 당시 통치자인 헤롯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나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18장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는 어찌 보면 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가난하고 무력한 존재의 상징인 과부, 돈도 배경도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기대한다, 이것은 좀 불가능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과부는 끈기 있게 재판관에게 매달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끈기 있는 호소는 일반적으로 볼 때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이 나올 때라고서는 전혀 없는 이 과부의 간구를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끈기는 곧 신념과 희망 등 그러한 일반적인 표현들이 어우러진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암담한 상태에서 있을지라도 이 과부와 같은 신념과 끈기를 신앙으로 승화시켜 강인한 믿음을 다져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